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주의 잔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약 40년간의 통치를 통해 왕국을 굳건히 세웠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 사역 속에 중요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후대 왕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더욱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영어로 데이빗이라 하죠. 히브리어로는 다비드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중재자 또 중보자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만 600번 이상 그리고 신약에 60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서 상하권 그리고 역대기 상하권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50편 중 약 73편에 그 다윗의 시를 통하여 그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70년의 그 삶 동안 주로 약 40년간을 왕으로 지냈지만 우리가 굳이 다윗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목동이었고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요, 예언가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아주 탁월한 시인이고 음악가였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저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생활선교사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서는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이어지는 약 100여 년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사무엘 상에는 세 사람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초대왕인 사울과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이야기가 잘 그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봉독한 16장에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생활선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초지일관이란 말이 있죠. 초심불망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처음에 계획했던 그 첫 마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나간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은퇴식 때 일입니다. 40여 년 이상을 목회를 잘 하시고 또 교회 안팎으로 존경을 받으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은퇴에 젊은 한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자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 그 결단의 마음대로 끝까지 목회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심지어 부부 사이의 사랑도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대로만 살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아마 지금 사무엘은 약 10년 전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셨던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모뿐만이 아니었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친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산지를 두루 이렇게 찾아다녔을 만큼 성실한 면도 있었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보자기 뒤로 이렇게 숨는 그 수줍음과 순수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 불량배들이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라고 조롱하며 멸시할 때도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포용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수도를 기브아로 옮기고 암몬과 모압, 아말렉 그리고 블레셋 등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왕국의 기초를 닦았던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당시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인데 감히 그냥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리기도 했고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좋은 것을 따로 이렇게 떼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초심을 잃고 변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그 감격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방황하더라도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생활 선교사의 삶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너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몸소 행하시며 또 가르쳐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았다는 눈으로 보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그 여호와 이레, 그 이레의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정작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사장으로 이미 왕이 있는데 또 새로운 왕을 기름 붓는다는 것은 반역에 해당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라마라는 곳에 있는데요. 다윗이 있는 즉 이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사울이 있는 기브아를 이렇게 지나서 가야만 합니다. 자신이 가는 행적이 사울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화목제를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혜대로 사무엘은 무사히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또 나와서 두려움에 떨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러 제사장 사무엘이 온 것이 아닌지 두려움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앞에 작은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며 일이 일비하고 또 작은 어려움에 힘들어하며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미 택정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미 택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다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생활 선교사의 삶일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6절에서부터 10절을 이렇게 보면요,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의 그 준수한 용모를 보고 외모를 보고 아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아닌 책망을 듣게 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모만 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 즉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삶의 자리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우매함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안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생활 선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일상에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일생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 작은 일들이 모여서 평생의 일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공로 없이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이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도 우리 일상의 한 순간순간이 모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새는 여덟 형제 중에 막내 다윗은 저 광야에서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규정에 따르면 성인들만이 제사의 자리에 초청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은 아마 그 사무엘의 초청된 제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여기서 이새가 말하는 막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말뜻에는 아주 미천한 자,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막내 다윗은 형들로부터 많은 구박도 받고 아마 집안의 궂은 일을 도맡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과 떨어져서 홀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낮에는 아주 무덥고 또 해가 지는 밤에는 몹시 춥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 더위와 추위에 힘들고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또 외로웠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대충대충 또 꾀를 부리면서 양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자기 삶에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 사나운 짐승이 다가와 양을 물고 갈 때 이 물맷돌을 가지고 목숨의 그 두려움까지도 감당하면서 그 양들을 구해냈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찮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양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목동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양을 전심으로 혼신을 다해 잘 돌보는 것은 바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심과 같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양을 치던 다윗의 일상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이 자라나서 아마 후대에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짐승을 쫓기 위해 연습했던 그 물맷돌의 실력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실력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항상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생활 선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그 삶을 통하여 생활 선교사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첫사랑의 감격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활 선교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생활 선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고 세상의 눈높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중심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생활 선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생활 선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저자이며 목회자의 목회자로 알려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피터슨 목사님은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이 격리된 채 신앙 따로 삶 따로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현실에 충실한 현실의 뿌리박은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은 다윗의 영성을 보고 배우고 도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저희가 예수를 믿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세상에서 고민하고 발버둥 칠 때, 그리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누구나 지금의 다윗의 그 삶처럼 생활 속에 선교사로서, 삶 속에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참으로 어둡고 악한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지상명령, 남은 자 공동체, 킹덤 시티라는 3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우리 교회만이 하는 비전이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의 명령, 교회만의 공동체, 교회만의 왕국이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고 또 그래서도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지역의 주변 주민들, 이 지역과 함께, 그리고 이 포항 땅,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이 모든 열방이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교회에서 킹덤 패밀리로, 또 킹덤 제너레이션, 그리고 킹덤 비즈니스의 그러한 실천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를 정말 기쁘시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 내에는 약 10개, 10여 개의 독수리 둥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독수리 둥지는요, 같은 삶의 자리에 처하는 그런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둥지 안에 모여 생활 선교사로 살아나가고자 삶을 공유하고 나누며 서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동아리 모임이나 그저 삶의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에 원더우먼 팀의 소개가 있었는데요. 실은 오늘 저희가 특송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농업과 또 문화와 관련된, 자연과 관련된 그러한 독수리 둥지 모임입니다. 이 독수리 둥지 모임은 교회 내에 같은 영역의 문화예술, 또 교육, 또 의료 등등 삶의 자리가 같은 분들이 모여서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조이풀 빌리지에 도천 카페를 만들고 도천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12 마운틴의 그러한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실제로 농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킹덤 시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과 농촌이 서로 교류하며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왕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잘 팔리게 되고 가공하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롭게 교류하며 킹덤 시티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 둥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소개하시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생선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전부 참석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영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생선 아카데미는 세미나나 또는 부흥회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 삶의 자리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킹덤 시티를 위해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이 생선 아카데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역별 모임 또 독수리 둥지의 모임을 통해서 점점 더 그 모임들이 확산, 확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 둥지의 그 비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독수리 둥지의 비밀 아십니까? 그 독수리는요 둥지를 만들 때 다 아시다시피 아주 높은 키가 큰 나무나 아니면 높은 산 위에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목표이겠지만 목적이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독수리 둥지는요 세상의 혼탁한 삶과 떨어져 하늘의 소망을 보며 우리들의 믿음을 나누고 생선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순수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는요 그 베이스를 아주 이렇게 가시나무나 뾰족한 돌 같은 거로 먼저 이렇게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동물의 털이나 깃털을 덮는다고 합니다. 알이 부화되고 독수리 새끼들이 자라서 이제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 아무래도 천 날개가 펴지지 않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이 둥지를 막 흔들게 되면 그 밑에 있던 뾰족한 돌 가지들이 새끼들의 이 몸을 찌르고 그로 인해서 푸다닥하고 날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독수리 둥지에 모이는 이런 모든 생활 선교사들이 결국은 하늘로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 모두가 독수리 동지로 모이며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며 결국에는 새 힘을 얻어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생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다윗의 일상 속에 그런 생활선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생활선교사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순종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선교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문턱만 오가며 성전들에 머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 파송되는 생활선교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교회 우리 모두가 지상명령 남은 자 공동체 킹덤시티의 3대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